이 사무엘 하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견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내용을 좀 더듬어 보시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2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드디어 열두 지파 모두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된 다음에 그때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 다윗의 그 다음 행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만이 아니라 신앙과 영적인 중심지도 되게 해서 모든 면에서 나라의 견고한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성경 말씀은 다윗이 내부적으로 어떤 정비를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왕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잘 정돈해서 내부적인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었고 드디어 열두 지파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국가의 내부적인 단합과 결속이 잘 이루어져 가는데 이런 결속의 그 배후에는 끝없이 다윗이 전 정권이었던 사울의 사람들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기로 하고 그들이 죽었을 때에도 하고 그들 해친 사람들을 오히려 엄벌에 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 모으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기울어지게 만드는 긴 인내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늘 가졌기 때문에 내부적 결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부적 결속이 가능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어제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을 약속하시고 왕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셨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잘 지키셔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빼놓지 않고 하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8장 말씀을 읽었는데 8장 말씀은 분위기나 방향이 바꾸어서 외부적인 방향으로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과 세력들이 사방에 늘려 있었습니다. 이 서쪽 지중해 바다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암몬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이든지 또 에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면 남쪽에는 남쪽대로 사막에 기거하는 부족들이 많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에도 우호적인 세력이 없고 다 적대적인 세력들이 신생국가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도발해오는 이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도우심으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조공하는 국가가 되게 하고 노예로 삼고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정비를 통해서 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다윗 가문에 대한 큰 축복을 말씀해 주었을 때 다윗도 그 말씀에 감사했고 모든 백성들도 그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왕조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국가적인 결속이 아주 강화되게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외부 평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 끝인 지중해 해변 쪽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원래 지중해의 크레테섬을 비롯한 그런 곳에 살던 유럽 인종의 일부였는데 유럽의 인구 이동이 생기면서 지중해 섬을 빼앗기고 그들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로 상륙해서 점령하고 지중해의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을 평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족들이었으나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전쟁만 하면 당하고 지고 그랬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다가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항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 끝부분 해변 쪽에 있었던 민족들을 점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는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 엎드리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모압 사람을 점령하고 모압 지방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모압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쪽 편의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그 중앙지대에는 이 모압이 있고 북쪽에는 암몬이 있었는데 이세 부족들을 다 점령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동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세력들을 점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길게 북쪽 지역 부족들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 이런 지역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북쪽 지역까지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강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 평원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발전시켰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부 지류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었고 굉장히 강력한 부족들을 이루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다 점령해서 북쪽으로부터의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라크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여러 크고 작은 국가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위협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쟁의 큰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13절, 14절을 보시면 에돔을 쳐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사막지대와 요르단에 있는 남쪽 사막지대에 걸쳐서 넓게 확장되어 있었던 부족인데 에스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사막에서의 생존을 통해서 강인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부족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에돔을 다 점령해서 더 이상 남쪽에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없게 하고 에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모두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 북쪽에 있었던 다메섹을 비롯한 아주 북쪽에서의 하마더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크고 작은 부족들,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 남쪽의 에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었던 여러 세력들을 다 다윗이 제압을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얕보지거나 또 쳐들어와서 괴롭히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견고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내부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열두지파 모두의 충성을 받아내고 또 열두지파 모두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지도자다 왕이다라는 걸다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그를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서 나라 전체가 평안한 가운데 백성들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다윗의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6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잘 평정하고 외부적으로도 모든 여러 민족들을 제압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하고는 것을 통해서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였지만 그를 거대하게 하고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다윗의 수고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시면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러는데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 전쟁터에 살아서 내가 나중에 성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피 흘린 손으로 성전 짓는 건 마땅치 않다고 거절하실 만큼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고가 적지 않았고 희생이 적지 않은 삶을 살았고 일생을 위험천만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듯이 지냈지만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수고가 노력과 헌신이 너무 지대했기 때문에 너무 애절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 수고한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큰 나라를 만들어내고 모든 정적들을 다 국내외적으로 진압하는 이런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역사는 다윗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쉬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빼앗아온 전리품들을 자기가 가지려 시도하지 않고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왜 여호와께 드렸겠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죠. 이런 승리를 주신 것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가져온 이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서 물질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것을 유념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겠죠.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무슨 영토를 확장하고 다 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내부적으로도 모든 백성이 다윗 왕을 존경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행복한 백성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정치의 기회를 주시고 백성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그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공정하다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다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내게 이익이든지 손해든지 개의치 않고 저것이 맞다, 저 정치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국가가 내부적으로 아주 평안한데 그 평안은 정의의 실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저항이 생겨나게 되고 또 저항이 생겨나게 되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항상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될 텐데, 다윗의 시대에 정의를 행하니, 공의를 행하니, 그것을 실천하니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고 나라에 안정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는 시대를 건설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바칩니다 하면서 전리품들을 주님께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응답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정의롭게 다스려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천적인 응답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행보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